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오늘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Revelation chapter 8 verse 1 through 6.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일에는 계시록 말씀 중에 이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 기도의 복된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지난 후에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 이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의 전체 배경이 계시록 4장부터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4장부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어 다스리시고요. 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때를 저희가 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초림 이후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 보좌에 앉으시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때를 말세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죠. 바로 교회 시대라고도 말씀할 수 있고 또 이제 계시록 앞으로 보겠지만 7년 대환란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고 천년 왕국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세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말세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심판이 이 말세에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마지막에 최후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백성들은 구원에 가시는 일, 구원에 가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좌에 앉아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까지 뭘로 보여주셨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는데 그 일곱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여섯째까지의 인을 다 떼신 후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이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그 하나님 두루마리에 모든 인을 다 떼시는 그 중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사건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이날 때 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다. There was silence in heaven for about half an hour.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부터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을 보면은요, 천국이 영광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영광의 소리였고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내 생물의 모습을 한 그룹 천사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4장로들과 천천히요 만만인 천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피조물이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 바로 7장으로 가면은요, 바로 앞에 천국에 이르러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천국은 성도들과 천사들의 찬송 소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인해 밤낮 쉬지 않고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찬송이 쉬는 때가 있을까요? 늘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로 가득했던 하늘, 즉 천국이 고요해집니다. 한 번도 고요한 적이 없는 그 천국이 잠시 동안 고요해져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왜 찬송 소리, 영광의 소리로 가득 찬 이 천국이 잠시 잠잠하여진 것입니까? 이는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짐으로 있게 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는 고요함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구원 역사의 가장 끝이 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재림하여 오시는 때입니다.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예수님의 처음 초림으로 다 성취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모든 작정을 다 이루시고 모든 역사를 끝내시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임하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어마어마하고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이 있기 전에 잠시 경건한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요함. 이때의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까지 다 잠잠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어 영광의 주와 왕으로 영광의 심판주로 강림하실 것을 예비하는 잠잠함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가면 이때를 가리켜 주신 말씀들이 나와요. 먼저 스가랴서 2장 13절에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때가 온다. 왜? 그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 오시는 때가 온다. 지금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천국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때에 그 크신 영광 앞에서 모든 천국 백성들이 잠잠하여집니다.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죄악의 혼돈과 어둠 속에서 아우성치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시끄러울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최후 심판과 구원을 가지고 임하시는 그 놀라운 경외함으로 고요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고요함에는 천국 백성들의 간절한 열망도 함께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으로 다 데려가실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날을 간절한 열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이고요. 천국에서도 성도들이 이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그날이 오기 때문에 이제 잠잠히 예수님의 일어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우리가 다 영화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예수님 완전히 닮은 모습으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영원한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고 잠잠히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시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해야 되는데 왜 그날이 가까웠고 그분이 청하는 자들,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여 모으실 때가 오기 때문에.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고 그날까지도 주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욱 중요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앞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신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시록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이따가도 연결해서 보겠지만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보여주세요. 성도들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천국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일곱째 인을 떼시는 사건으로 연결하여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기도를 했나요? 계시록 6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천국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수 대적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때가 왔다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나시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 대적을 심판하시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은 최후 구원의 날이기로 하다는 거죠. 그래야 더 이상 심판과 구원이 없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이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으로 가르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과 모든 죄인들은 다 지옥 심판으로 가고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천국 영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영도 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천국 영화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천사들까지 잠잠하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날이 임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에 무엇이 함께 보여지고 있는가?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엇이 보이나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내리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앞서 계시록 5장에서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5장 8절로 가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룹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향으로 가득 찬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중심에 어떤 간구를 하였느냐를 6장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모든 천국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죄인들, 사단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예수님 안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곧 땅에 거하는 죄인들에게 최후 심판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의 가장 궁극적인 응답,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가 이 구절은 다음 주일에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의 사건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내리는 모습을 짧게 이 한 구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놀랄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여 다시 오시고 최후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놀랍지만 거기에 우리가 놀랄만한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이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 앞에서 정말 온 천국의 천사들과 성도들까지 다 잠잠한데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이 어마어마하고 이 경외로운 구원 역사의 마지막 사건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가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최후 심판의 날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사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루시는 이 구원 역사의 가장 큰 사건에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함께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무엇이 같대?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이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의 마지막 사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사건을 보여주실 때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가 참여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다시 우리 기도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 임하고 왕 되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것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구원 역사의 끝이 오고 있고요. 우리 기도를 통해 최후 심판이 임하고 최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큰 구원 역사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우리를 참여시켜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최후 심판이 임하는 이 사건에만 우리의 기도가 참여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5장 6장에서 보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말세 때에 모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뤄가시고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이 임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뤄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만 너희도 기도해야 하리라.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 내가 이루겠다. 따라서 그날만이 아니라 이제도 그 마지막 날의 현실을 증거하게 하신 것들, 즉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구원과 심판의 이 말세의 사역을 하게 하신 일들 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도를 통해 하십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것. 우리 자신과 형제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거기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의 현실이 지금도 임하여 증거되는 것. 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뤄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하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특권이고요. 놀라운 영광입니다. 기도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 뭐 여러가지 기도할 수 있겠죠. 다 여러가지 기도했겠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요약하여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거기를 향해 있어야 되고 천국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향한 소망으로 있어야 하듯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들도 그 모든 내용들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재림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중심을 가진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알려주신 주기도문 그냥 이 세상에서 하는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들도 다 보시면은요, 결국 예수님 재림 때에 다 온전히 성취되는 기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 아버지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영원한 참 양식으로 배부르는 것, 용서하는 사랑을 하는 것, 모든 시험과 악에서 건져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거 언제 다 성취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 온전히 성취되는 기도입니다. 그날을 향한 기도로 중심을 삼고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과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재림의 날을 향해 있고 그날에 온전히 성취될 간구들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을 위해서만 구하고 여기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시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끝나는 간구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중심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천국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보세요. 그날을 바라보지 않고 그날을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았던 자들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 거하면서 더 나은 본연 하늘에 속한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았다. 에녹도 그 밖에 모든 성도들도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죄악 세상에 최후 심판을 내리시고 최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사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이 이 기도를 할까요?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 또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모든 응답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과 심판은 최후 심판의 날에 완전히 다 성취될 것이지만 예수님 초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멘이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예수님 안에서 다 아멘하며 구할 수 있는 거죠. 다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아멘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초림하셨듯이. 그러면 그날에 이루어질 모든 현실들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아멘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또한 온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과 자녀들과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아멘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과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멘이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 기도의 모든 응답들이 다 영광의 현실로 성취되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더욱 온전히 아멘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도하며 아멘으로 살아야 하고요. 천국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며 아멘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도 기도하며 아멘으로 맞이하는 자들.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아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우리의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다 끝나고 다 완성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재앙들도 우리 말세의 재앙들이 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재앙들도 없고요. 더 이상 성도들이 언제까지리까 부르짖는 간구도 없을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최후 심판과 최후 구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향기로 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이 이 3절에 나와요. 누구로 나오죠? 또 다른 천사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절에 보면 먼저 일곱 천사들이 나와요. 8장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들이 이제 일곱 나팔을 받아 불기를 준비하고요. 이제 그 8장 7절부터 보면 일곱 인을 떼는 사건이 지나가고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부는 사건이 이어지는데 3절에서는 그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천사라는 분이 나와요. 우리가 7장에서 이 다른 천사가 누구신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말세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온 땅 사방에 네 천사들이 보내지는데 그때에도 그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천사라는 분이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고요.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치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 인치기까지 심판을 집행하지 말라고 내 천사들에게 명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다른 천사를 누구로 풀었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으로 자기 백성을 인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으로 풀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며 마지막 말세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 자기 백성들을 인치시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인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자기 백성을 인치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사건하고 연결을 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아니라 전체 계시록에 이 또 다른 천사라는 분이 많이 나와요. 이 또 다른 천사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풀어야 하고요. 계시록 10장으로 가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여기서는 그 또 다른 천사를 더 자세히 설명하세요. 하여같이 빛나시고 불기둥 같다. 빛과 불기둥, 해 같은 분, 그 다음에 구름과 무지개가 나와요. 구름의 영광, 불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우리가 이미 4장 5장에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발등상으로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두루마리를 받고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며 구름과 무지개와 해와 불기둥의 영광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이신 이 예수님께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가지고 이를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단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기를, 향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시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계시록 5장 8절에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구약의 성막과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연결해서 주일 설교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3월에. 그때 나눈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요. 성막이나 성전, 즉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두신 그 처소와 안에도 성소에 향을 피우게 하신 향단이 있었고요. 거기에 향을 태우는 그릇인 금향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단에 향을 태우는 금향로가 있고 거기에 향을 태웠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그 향단, 금향단에서 향을 피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바치게 하였고요. 하나님께서 그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그 향을 받으시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26절에서 27절로 가면 그 금향단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두고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게 하셨고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향을 피운 금향로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 향을 가지고 어디까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천국의 현실로 예수님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 또 다른 천사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대제사장으로 향이 가득한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그 향을 바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나아가신 그 금향로의 향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구약에서는 그저 향의 향이었어요. 그런데 그 향이 가리키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태운 금대접의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더욱 5장보다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금향로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고 그 향연,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시고 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보면 3절,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금향로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가요. 그러니까 향이 5장에서는 그 향이 우리의 기도였다고 하시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향과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 한 향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4절에도 보면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5장에서는 금대접의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시는데 금향로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의 향과 함께 드려져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기도 자체만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향로의 향과 함께 받쳐져야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연, 이 향이, 아름다운 향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자신을 영원한 속죄제물과 아름다운 향기로 바치시고 이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합하여져 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듯 우리의 기도를 함께 받으시며 기쁘신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without ceasing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온전한 기도를 드려주시는데 그 안에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처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 기도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제 누구의 삶으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삶으로 받아주시듯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높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아직 이 모양이 이 꼴로 정말 한심하고 부족하다고 낮추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예수님처럼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들으시듯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쁘신 뜻을 이뤄가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참 현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복음의 현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만 이 모양 이대로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 정말 이 한심하고 부족한 나를 받으실까? 나를 낮춰보시지는 않을까? 나를 무시하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수준으로 높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떠나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해도 너무나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 우리는 다 우리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는 이 정도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중심들이 다 항상 우리 자신을 위한 것, 그리고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죠?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다 정욕대로 구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 잘못된 기도의 원리고요. 너무나 교만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아니시면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완전하게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오히려 물리치고 심판을 내리셔야 하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확신은 예수님이지 내가 얼마나 정성과 열심을 다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하지만 내 기도의 확신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밖에는 아멘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받아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고요. 또한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멘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누구를 더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기도도 누구의 기도를 더 닮아가야 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한 기도를 들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라는 단어를 쓰시며 자신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기도요, 또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에 참여되어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앞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이 기도가 알려주는 놀라운 현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받아주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능이 넘치도록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더욱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품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속히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어 최후 심판의 날이 임하고 모든 원수 대적들이 멸망을 당하며 그리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다 천국 영광에 이르러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까지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의 삶에도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 나라로 더욱 굳게 세워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나라로 세워져야 하잖아요. 우리 자라갈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도 더욱 힘써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을 굳게 세우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며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더욱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이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의 삶에서 더욱 세워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찬송가 433장 힘넘버 433,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